역사고전 강의 36강 두 번째입니다. 오늘 두 번째 하면 36강을 끝내게 되겠네요. 그리고 37, 38, 39, 40 그러면 역사고전 강의가 끝나고 그리고 마지막 시간 끝. 그걸 하면 되겠죠? 네. 마지막 시간 이렇게 보니까 제가 마지막 시간에 한 얘기가 사람이 안 변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읽어보니까요. 마지막 시간의 마지막 문단이, 역사고전 강의 마지막 문단이,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근본 원리는 주권재민입니다. 국민이 주권자이며 주인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다수의 주권자는 자신의 주권이 유린당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사회 구성원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이해,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아시아 세계에 대한 전망, 국제정치학적 지식과 지정학적 통찰 등이 앞으로의 우리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것이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내놓는 말입니다. 10년 전에 이 책을 출간할 때, 네, 역사고전 강의를 2012년 6월 5일에 조판 1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2011년에 강의하고 이걸 냈는데, 진짜 저 개인의 삶에서도 굉장히 그 중대한, 정말 심각한 고비가 있었고, 한 때였는데요. 한국도 그랬고. 그래서 좀 이 역사고전 강의를 하고, 동대문구 정부화도서관에서 이 강의를 하고, 또 책으로 출간하고 할 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내가 내는 마지막 책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 책을 읽고 막 굉장히 엄청난 그 영감을 얻어서 아 맞아 이렇게 살아야겠어 이런 걸 공부해야겠어 하는 사람이 그런 분들이 몇이나 될까 그러니까 굉장히 불투명한 뭐 제가 뭐 석학도 아니고 말이죠 지금도 아닌데 그때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아 정말 이건 꼭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꼭 필요하다 하는 게 그때 이런 거였거든요. 정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이해, 역사책 읽어서 이거 알아야 되는 거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아시아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국제정치학적 지식과 지정학적 통찰 이건 정말 정말 중요하죠. 한마디로 말해서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생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이게 필요하죠. 더욱이나 필요하죠. 오늘 저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렇게 보면서 아 진짜 유럽의 도이칠란트나 프랑스나 이런 애들 진짜 아이고 무임승차자들 말이죠. 나토 무임승차자. 그 전통적인 의미에서 선진국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좀 그 나라들 좀 이렇게 비난해도 됩니다. 지금 우리하고 인구가 비슷하다고 하는 프랑스나 독일이나 다 거기서 거기인데 그 유럽의 안보 냉전 이후에 신냉전 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이게 저 푸틴의 그 저 야욕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말이죠. 그 안보를 그 미합중국 나토에다가 무임승차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핀란드나 스웨덴도 저기 나토 가입 안 하고 핀란드는 더군다나 저 러시아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말이죠. 이따가 이번에 뭐 핀란드 의회에서 좌파 정당들이 우리는 나토 가입 안 한다 하고 있다 다 했다고 그러잖아요.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선진국도 아니에요. 그 선진국이라고 하는 게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죠. 무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지금 아무리 뭐 해도 저 우크라이나가 그래서 자기네도 우리도 유럽이니까 나토에 가입시켜달라고 뭐 이렇게 했는데 또 나토의 도이칠란트나 프랑스나 이런 놈들은 뭐 못 사는 놈들이 왜 여기 끼어들어와 뭐 이런 식으로 폴란드는 나토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폴란드의 병력이 육군이 아무리 털어봐야 10만이 안 될걸요? 그 나라들이 그렇게 러시아에 맞서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뒤에 있는 도이칠란트나 프랑스에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경제제재는 무슨 사람이 죽어가는데. 우리도 정말 군사력, 뭐 호전광, 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군사력만 늘린다. 그런 말 하지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당장 북한도 북한이지만 우리가 저 우크라이나나 폴란드 수준의 군사력밖에 없었으면 푸틴이 우리 뭐 아무리 뭐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뭐 이미지가 좋네 어쩌네 해도 가만 놔두겠습니까? 아유 정말 약소국의 슬픔이라는 건 우크라이나 역사 이렇게 이번에 다시 이렇게 보니까 약소국의 슬픔이라고 하는 게 국가를 잊어요. 부르주아들은 오늘 좀 저 410페이지부터 다시 19세기 부르주아 헤게모니. 이 부르주아는요, 나라가 없는 집단이에요. 그냥 애국심이고 뭐고 없고. 근데 지금 19세기 이후로 제국이 다 해체되면서 부르주아가 됐건, 프롤레타리아가 됐건, 국민으로 거듭나는 세계잖아요, 국민. 나라가 어찌됐건, 치킨 호크라는 말 쓰죠. 치킨 호크. 닭하고, 저 매하고를. 결합한 말이 이게 이부 주둥아리만 뭐 이렇게 나불대는 그 강경파들 예? 그 치킨 호크라 그러거든요. 한국에 치킨 호크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뭐 예비군도 뭐 민방위도 끝난 지 오래된 사람이니까 전쟁 나도 불러주지도 않겠지만 뭐 피난이나 가라 그러겠지만 선제 타격 뭐 이거 한다니까 열광하는 젊은이들 지내가 죽을 줄도 모르면서 아 진짜 우크라이나 보니까 심란합니다. 19세기 부르주아 헤게모니가 관철된 시대인데 1871년 파리 코민을 계기로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생겨나면서 각 계급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일종의 전환기에 들어섰다. 자, 1870년대를 거치면서 자본주의 체제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그랬는데 1871년이 파리 커뮌이잖아요. 근데 1873년에서 90년까지가 공황기고 1890년에서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딱 직전까지가 호황기였습니다. 이때가 지금 이제 자본주의의 경제 변동주기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된 때죠. 기본적으로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옛날 일을 이렇게 돌이켜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일에 너무 매달려 있으면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는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 앞날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막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놓고 그러지 못합니다. 역사가에게 뭘 묻는 건 좀 그래요. 그렇지만 또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을 똑같이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또 역사를 참조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항상 오늘이라고 하는 지점에 서서 왼쪽 눈은 과거를 보고 오른쪽 눈은 뭔가 깜빡깜빡하면서 이게 어디로 갈 것인가를 늘 탐색해야 되고 참 세상살이 하는 게 힘듭니다. 힘듭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1890년에서 1914년 이 시대를 우리는 이제 현대라고 하는 말로 본격적으로 부를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옥스퍼드 세계사 하면서도 그렇게 좀 말했듯이 인류세라는 말을 가지고 쓸 수 있겠다. 인류세라는 말을 저는 지금 쓰는 게 좀 스스로 좀 쑥스럽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큐멘터리 그 만드는 어떤 사람에게 들었어요. 들었는데 아,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쪽 영화 그쪽에서는요. 인류세라는 말을 뭐 굉장히 쓴답니다. 새로운 용어라고 그래가지고 인류세의 인류세의 회고와 전망 뭐 이런 식으로 쓰나 봐요. 그래 전혀 뭐 쑥스러워할 거 없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들도 그런 말을 써보는 것도 뭐 좀 약간 그 유행을 따라가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인류세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그 주는 그 일종의 각성 효과 그런 걸 생각하면 쓰는 것도 좋겠습니다. 석유, 전기, 내연기관 같은 새로운 기술과 동력원. 예, 설명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부터 설명하고 열 효율이 높아지면서 기계를 빨리 돌릴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바로 이 에너지 혁명이고 이게 인류세를 불러온 것이죠. 강철, 합금, 비철금속 같은 새로운 재료가 나왔고 유기화학공업. 이제 그게 그다음에 대중소비로 마인 벤츠, 벤츠처럼 나의 벤츠처럼 시대를 표상하는 포스터도 이때 나왔다. 이게. 벤츠라고 지금 마인 벤츠 그랬는데 제가 이 벤츠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제 선친께서 자동차 관련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전에 그때 어른들은 벤츠라는 말을 하지 않고 벤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셨거든요. 그때는 자가용도 없던 시대죠. 70년대니까. 차는 벤스가 제일 좋다. 그래서 제가 벤스라고 하는 말을 늘 들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벤스 타는 사람들 보면 아 좋은 차 탄다. 참 어렸을 때 들어온 이 각인이 무섭습니다. 아이 저 누구더라? 최근에 누가 벤스 주문했다고 누가 그랬나? 그래서 벤스 그 순간 그분이 굉장히 그 진짜 좋은 차 많잖아요 요새는. 근데 쟤는 그때 롤스로이스 이런 거 몰랐고. 예, 10대 소년 시절에 그런 거 몰랐고 벤스가 제일 좋은 차라고 그때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벤스, 아 그러니까 마인 벤츠 이렇게 나왔군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면서 내수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고 내부 소비재가 대량 생산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기업 연합과 기업 합동, 카르텔, 트러스트 이런 것들이 이제 거대 독점 회사가 그러니 아담 스미스 같은 사람이 국부론 쓸 때는 이런 거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러니 지금 오늘날에 뭐 이런 걸 1870년 이후로는 국부론을 가지고 경제 상황을 설명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제 해외 시장, 해외 식민지 쟁탈전 이런 것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냥 뭐 한 페이지도 되지 않는 한 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는 요 짧은 문단인데요. 이 문단이 이거 정말 아주 많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압축해서 정리를 해둔 것입니다. 자잘하게 자세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일단 큰 덩어리의 구도를 이 부분 읽고 뭐 아 벤스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제가 오늘 벤스 얘기 너무 많이 했네. 안 되고 그런데 1876년부터 1914년 사이에는 단 6개국이 지구 영토의 4분의 1을 나눠 가지고 있게 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의 등장이 경제적 관계를 바꾸고 기술 그다음에 경제적 관계 그리고 국제정치적 관계의 변화로 이어지는 이 과정을 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전혀 다른 종류의 세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가 적어놨어요. 전혀 다른 종류의 세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요소로서 설명을 해야겠죠.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어?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애들이 달라졌어.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고 새로운 기술, 경제적 관계, 국제정치적 관계 이 세 가지 요소가 차근차근 어떻게 작용하면서 바뀌었는가 이렇게 설명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우스갯소리로 그러죠. 배운 분이에요. 그렇게 설명할 줄 아는 사람이 배운 분이다. 그러면 이제 19세기 부르주아의 헤게모니가 관철되면서 부르주아도 예전에 근면성실한 부르주아하고는 달라지는 거죠. 바로 그래서 토르스타인 베블론의 유한계급론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자 공산당 선언은 어떤 곳인가. 여기서 지금 뒷부분에 1872년 독일어 판 서문, 1882년 러시아어 판 서문, 1883년 독일어 판 서문, 88년 영어 판 서문, 1890년, 1892년 폴란드어 판 서문, 요거. 요것들이 이제 뒤에 붙어 있거든요. 블록으로. 이거는, 1848년에 출간이 되면서 30년간은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어. 그리고 1848년에 그 노동자 봉기가 다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412페이지에 제가 적어두었듯이 거의 30년간 잊힌 문헌이었는데 1870년에 들어서면서 다시 찍어내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다른 나라에서 1870년대부터 이게 다시 이게 저 읽히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 기록 문서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부르주아의 헤게모니가 관철되면서 얼마나 노동자 계급이 이 세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겼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마르크스주의가 하나의 사회학 또는 경제학 이런 데 있어서 중요한 이론적인 통찰을 제시했고 마르크스가 그에 따라 마르크스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이념체계 집단 또는 스쿨 학파를 형성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오케이 그렇지 하고 긍정을 하면서도 이 노동하는 사람 노동자 계급에게는 무엇이 읽혔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공산당 선언이거든요. 공산당 선언이 학문적으로는 그 의미가 좀 떨어지고 내용도 조밀하지 못하고 뭐 섣부른 미래 예측과 그다음에 청년 마르크스와 청년 엥겔스의 그런 취기가 담겨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노동자 계급 운동에 그리고 그들의 의식에 끼친 영향은 다른 그 어떤 책들보다도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고전이라고 봅니다. 플라톤의 국가 또는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 그리고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 엥겔스의 이 공산당 선언 이 세 개는 정치 사상으로서는 굉장히 탁월한 텍스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영향력을 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단연 공산당 선언이죠. 공산당 선언이죠. 정치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뽑아봐라. 그러면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다음에 홉스, 헤겔 이렇게 네 명입니다. 뭐 길게 말할 거 없어요. 그건 뭐 이론적으로 아주 확고한 자기의 체계들을 세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패러다임의 전환을 불러온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의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 공산당 선언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1892년 폴란드어판 서문의 이 구절, 이 보면은 415페이지에 제가 인용을 해놨는데요. 우선 주목할 것은 선언이 최근에 어느 정도는 유럽 대륙의 대공업의 발전에 대한 지표가 되었다는 것이다. 어떤 나라에서 대공업이 확장되는 것만큼 그 나라의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유산계급에 맞서는 노동자 계급으로서의 자신들의 지위를 해명하라는 요구가 커지며 그들 사이에 사회주의 운동이 확산되며 선언에 대한 수요가 상승한다. 여기 설명이 해두었듯이 공산당 선언 후 수요 증가라고 하는 것이 대공업의 확장에서 시작되었다. 지금 한국에서 그 뭐죠? 그 저스티스 파티? 한국어로 정의당 이런데 그런데 보면 좀 앞선 진보적인 뭔가를 하지 못하고 그냥 힙스타 그 정도에 머물고 있는 그런 것들이죠. 이거는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그런 걸 자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제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말 얹어봤자 네가 우리가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알아? 뭐 이렇게 해버리면 할 말이 없죠. 자, 416페이지에 보면 공산당 선언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는 것은 자신의 계급 정체성을 장악한 노동자의 수가 늘어났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었을 뿐 노동자 계급은 결코 세계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세계의 주인공이 되지는 못했죠. 항상. 그래도 우리는 공산당 선언을 읽으면서 노동자 계급으로서의 자각 이런 것을 뚜렷하게 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그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만들어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정치 경제학적 이해, 그것이 꼭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